오늘 도르트 신경 세 번째 네 번째 교리 할 차례고요. 예. 우리가 이제 구항과 십항에서 어떤 내용이 다루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이런 복음을 들려주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는 이들도 있고 또 부르심을 받지 못한 이들, 그러니까 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이들과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이들이 있는데 이 외적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이들의 그 책임은 그들 자신에게 있고 그런데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이제 구항 십항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사역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이제 선택하신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전에 선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이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회개를 주신 이들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신 자들이라면 이제 이 그럼 회심의 방식이 어떤 건가? 하나님께서 믿음 줘주시고 회개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간에게는 자기 자신의 의지가 있는데 그런 거면 그것들 다 잃어버리는 방식으로 회심하는 것인가? 우리가 우리 자아를 잃어버리는 방식으로 회심하는 것인가? 여기서 이제 회심에 대한 중생과 회심에 대한 그 내용들이 이제 12랑부터 13까지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12랑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자들 안에서 자신의 이 기뻐하심을 실행하실 때 곧 저들 안에 참된 회심을 역사하실 때 복음이 외적으로 선포되도록 조치하시며 성령을 통해 능력 있게 저들의 생각을 밝히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것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하도록 하실 뿐 아니라 또한 중생하게 하는 동일한 성령의 효과가 인간의 깊은 내면에 들어가고 닫힌 마음을 열며 강박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할례받지 않은 마음에 할례를 행하며 의지에 새로운 자질을 주입하고 죽은 의지에서 살아있는 의지로 악한 의지에서 선한 의지로 싫어하는 의지에서 원하는 의지로 고집센 의지에서 순종하는 의지로 만드시며 의지를 이끌어 강하게 하사 좋은 나무처럼 선한 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신다. 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12랑은 복음이 외적으로 선포되도록 이렇게 실행하시면서 이제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부르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적인 부르심에 부르실 때에 우리 안에서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인데 어떤 일들이 이 회심에서 일어나게 되는가? 11항은 이렇게 보시면 세 부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과 의지다라는 것인데요. 이 생각과 관련하여서 성령을 통해 능력 있게 저들의 생각을 밝히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것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하도록 하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이라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어떤 이성을 생각하는 것을 밝히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적으로 복음이 들려올 때에 이것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 이 마음과 관련하여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성하게 하는 동일한 성령의 효과가 인간의 깊은 내면에 들어가고 닫힌 마음을 열며 강박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할례받지 않은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서 이제 마음까지 그래서 마음에도 성령의 효과가 깊은 내면에 이제 임하는 거죠. 그래서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강박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할례 받지 않은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의지와 관련해서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지에 새로운 자질을 주입하고 죽은 의지에서 살아있는 의지로, 악한 의지에서 선한 의지로, 싫어하는 의지에서 원하는 의지로, 고집센 의지에서 순종한 의지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또 의지를 이끌어 강하게 하사 좋은 나무처럼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신다. 그래서 이제 의지도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도 그렇게 변화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의지에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이다, 마음이다, 의지다.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언급한 것은 우리가 회심할 때 어떤 한 부분만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전인이 돌이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생각만 밝히신다거나,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만 밝힌다거나, 우리 의지 그리고 뭐 의지는 우리의 선택에 남겨두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전체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 때문에 회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이 총명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렇죠? 또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진 것, 이런 것들이 생명에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져도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것이 죄라는 이런 감각이 없는 것이죠. 또 그래서 이 죄사함을 받고 그 비밀을 알게 된 것이 우리의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신 결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보았는데 1장을 가보시면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이 있습니다. 1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것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신 것이죠. 넘치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이것을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그 뜻의 비밀을 알게 된 이 사실이 어디에서 근거한 것이냐, 예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가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에서부터 밝히셔서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 아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구나라는 걸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것이죠. 이 마음과 관련하여서 이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상태, 이것을 성령을 거스르는 상태라라고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가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되어야만 성령께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하는 일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의지와 관련하여서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아, 나는 믿기 싫은데 억지로 믿는다가 아니라 정말 소원을 두고 아, 내가 정말 믿고 싶고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서부터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11항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심할 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전인적인 거죠. 생각과 마음과 의지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를 변화시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회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1항의 내용이고요. 이제 우리가 12항에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전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회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심케 하는데 결국 믿는다는 것은 결국 믿는 자 그 신자 자신이 믿는 것이고 회개를 주신다 할지라도 결국 회개하는 그 존재는 그 사람 자신이거든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가라는 것이죠. 믿음을 주시고 회개를 주신다 할지라도 결국 믿고 회개하는 그 존재는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설득하시고 인간이 선택하는 방식이 혹시 아닌가. 그래서 항론파의 주장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득하시고 인간의 의지의 그 선택을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런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12항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항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선언된 중생, 새 창조,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그리고 살리심인데 우리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을 역사하셨다. 이것은 외적으로 소리가 나는 가르침만을 통해서나 도덕적 설득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으며 또 하나님이 자신에게 해당한 일을 행하신 후 중생할지 중생하지 않을지 회심할지 회심하지 않을지가 인간의 능력 안에 남겨진 것과 같은 방식의 일하심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초자연적이며 가장 강력하면서 동시에 가장 부드럽고 경이로우며 신비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인데 이 일을 행하신 이에 의해 영감된 성경에 따르면 그 능력이 창조나 죽은 자들의 부활보다 작거나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경이로운 방식으로 그 마음에 역사하신 모든 자는 확실히 실패할 수 없이 효과적으로 중생하고 실제로 믿게 된다. 또한 이미 새롭게 된 이 의지는 하나님에 의해 이끌리고 움직일 뿐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이끌린 이 의지 자체도 행한다. 이 때문에 사람 자신이 받은 이 은혜를 통하여 믿고 회개한다고 말하는 것도 옳다. 그래서 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묘사를 먼저 말하죠. 그래서 인간의 능력이 행할 수 없는 일들로서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생이다, 새 창조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죠. 부활이다, 살리심이다, 이런 것들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닌데 성경은 우리의 이 회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이제 회심에 관한 몇 가지 오류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죠. 중생이나 회심이 외적으로 소리가 나는 가르침만을 통해서나 도덕적 설득을 통해서 일어나는가, 여기에 대하여 아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들려지는 이 가르침, 그러니까 자 이렇게 우리는 죄인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외적으로 나는 그 가르침을 그것만으로 이제 그러면 회심이 일어나는가? 그것만으로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도덕적 설득을 통해서 일어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도덕적인 설득을 통해서 행하시면 아 도덕적 설득 우리 안에 생각하시고 고민하는 거죠. 아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의지로 이제 선택하는 문제인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해당한 일을 행하신 후 중생할지 중생하지 않을지 회심할지 회심하지 않을지가 인간의 능력 안에 남겨진 것 같은 방식의 일하심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중생과 회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적으로 설득하신 다음에 자 내가 할 일은 다 끝났으니 이제 너에게 모든 건 너의 능력 안에 맡겨졌다. 이런 문제인가?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이 내 능력으로 믿게 된 것인가? 내가 중생한 것이, 내가 회심한 것이 내 능력으로 중생하고 회심한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식과 감정만 일깨우고 나머지는 이게 인간 의지의 선택만 기다리시는 건가? 이게 이제 학론파의 주장입니다. 학론파는 우리 지식과 감정을 일깨우신 다음에 인간 의지의 선택을 기다린다. 이게 이제 학론파의 주장인데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적 관점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초자연적이다.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중생, 부활, 새 창조 이런 것이죠. 이것은 초자연적인 것이죠. 우리의 생명 자체가 초자연이 아닙니까? 가장 강력하면서 동시에 가장 부드럽고 경이로우며 신비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인데 이 일을 행하신 이에 의해 영감된 성경에 따르면 그 능력이 창조나 죽은 자들의 부활보다 작거나 뒤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로 말씀하시죠.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다. 그래서 이렇게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는 방식으로 창조와 똑같은 그런 기적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중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경이로운 방식으로 그 마음에 역사하신 모든 자는 확실히 실패할 수 없이 효과적으로 중생하고 실제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이로운 방식으로 역사하시면 모든 자, 그렇게 경이로운 방식으로 역사하신 모든 자가 효과적으로 중생하고 실제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은 그럼 인간 의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하여 12항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새롭게 된 이 의지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된 이 의지는 하나님에 의해 이끌리고 움직일 뿐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이끌린 이 의지 자체도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이끌린 이 의지가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이끌려서 그리고 이 의지가 바로 행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때문에 사람 자신이 받은 이 은혜를 통하여 회개한다, 믿고 회개한다고 말하는 것도 옳다.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내가 믿습니다. 은혜로 인하여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원이 뭐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성령님이시다라고 말하고 누가 믿는 것이냐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믿는 것이죠. 신자 자신이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 자신의 능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 생활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13항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하심의 방식에 대해 신자들은 이 생애에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신자들은 자신이 자신의 구주를 마음으로 믿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느끼며 이러한 사실에 안식한다. 이러한 일하심의 방식, 정말 우리 영혼에서 일어난 이런 일하심의 방식,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된 이 내용, 이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니고데모 그에게 하신 그 말씀 우리가 알 수 있죠.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신비로움에 대하여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래서 바람이 그냥 어떻게 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소리는 들어도 소리 듣고 우리 또 피부가 시원함을 느끼면 아 바람이 부는구나 이걸 알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참 알 수 없는 것이죠. 중생에 대하여 성령으로 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증거가 분명히 그 결과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 구주를 믿고 사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런 모든 내용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는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은 우리가 그 13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는 것들은 이 정도의 내용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내용을 따라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는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셔서 내가 믿는구나 이 정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지 정말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세세하게 완전히 밝혀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마치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 생명이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뭘 먹어서 물을 마시고 공기를 호흡을 해서 이 내 안에서 이런 게 작동을 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구나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냥 우리가 살아있거든요. 살아있어서 우리는 그냥 사는 겁니다. 생명의 탄생과 그 유지에 대하여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것이죠. 그 생명을 우리가 향유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완전히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이 있고 그래서 내가 믿게 되었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었고 이런 것들을 다 그걸 완전히 이해해서 그러니까 소위 구원론을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만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닌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보았더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갔다 와서 광화문에 있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직원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게 됐는데 이런 얘기할 때 고개를 다 드시고 집중을 하시네.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구원받았냐고 구원받은 그 날짜가 언제냐고. 그래서 제가 저 모르는데요. 전 그냥 모태신앙이어서 그냥 이렇게 어려서부터 믿었습니다 하니까 화를 엄청 내셨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 날짜를 모르냐. 우리가 육신이 태어난 날 그 생일을 알듯이 예수님을 믿은 날 영생을 얻은 날 다시 태어난 날 그 날을 꼭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서 정말 화를 어마어마하게 내서 옆에 있는 다른 직원분들이 다 와서 몇 명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가라앉히고 이렇게 좀 말리셔가지고서 이렇게 끝난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이제 약간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건가 그렇게 되는 것인가. 그런데 마치 우리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내가 믿게 됐는지 그 기억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내가 믿고 있다. 내가 죄인이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속죄, 그 십자가의 속죄 제사 때문에 내가 지금 구원을 얻었다. 내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다. 이걸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그 날짜를 알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언제 어떻게 성령님께서 내 영혼에서 내 안에서 일을 하셨는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셨는지, 언제 그 일을 하셨는지를 완전히 아는 방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은 너무나 신비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여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유지되는지 모를지라도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듯이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구주를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생명의 증거이며 이 생명이 주는 복을 누리며 우리는 안식하는 것입니다. 학론파는 그런데 학론파는 그럼 믿음이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안 하는가? 학론파도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도록 설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도록 설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설득에 이제 인간이 반응하여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또 인간의 행위라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설득이 없었다면 인간이 저항하지 않고 믿는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설득하신 그 자체로 인하여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학론파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이제 아르미니스 주의가 가르쳐지고 있는 그런 교회에 가셔도 거기서도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득하셨기 때문인 거죠. 다만 그 차이는 이제 인간이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인간의 선택에 의하여 인간이 선택으로 그렇게 잡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인간의 선택에 맡겨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입하신 것인지에 대한 답이 필요합니다. 14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항 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하나님에 의해 인간의 선택에 맡겨졌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 그 자체가 인간에게 전달되며 불어넣어지고 주입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믿을 가능성을 전달한 다음에 인간의 선택으로부터 믿음의 동의나 믿음의 행위를 기대하기 때문도 아니며 믿으려는 의지와 믿음 그 자체를 인간 안에 일으키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원함과 행함을 역사하시며 그래서 모두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은 성경을 따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다음과 같은 오류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오류는 하나님에 의해 인간의 선택에 맡겨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설득하신 다음에 자, 난 여기까지 설득했다. 그 다음은 이제 너가 선택할 문제다. 너의 능력으로 선택해봐라. 이런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 그 자체가 인간에게 전달되며 불어넣어지고 주입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인간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패하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달될 때 부패한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싫습니다라고 거절하는 존재이죠. 오류, 두 번째 오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가능성을 전달한 다음에 인간의 선택으로부터 믿음의 동의나 믿음의 행위를 기대하시기 때문도 아니다. 그래서 믿을 가능성을 전달한 다음에 자 이제 네가 너 능력으로 이제 믿을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전달한 다음에 인간이 선택해서 믿기로 동의하고 믿는 행위로 이제 믿고 이런 걸 기대하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려는 그 의지 또 믿음 그 자체를 인간 안에서 일으키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으려는 의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믿음 그 자체를 우리 안에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도르트 신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함과 행함을 역사하시며 그래서 모두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 원함과 행함을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믿으려는 그것도 하나님께 주시고 믿는 그 행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신 것이 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는 이 믿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주입하신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믿으면서 아 내가 믿는구나, 내가 믿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죠. 믿음이 단지 행위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학론파는 믿음을 단지 행위라고만 했습니다.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입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 일으킨 그 행위라고 학론파는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네덜란드 교수단 판단문에는 거기에 대해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주 변하여 같은 날 신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다시 믿음에서 떨어져서 불신자가 되고 사탄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믿음이 행위의 문제라면 우리의 하루의 행위를 보자는 것이에요. 하루의 행위를 쭉 펼쳐서 하나를 다 따져본다면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언제나 다 하고 있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고 오히려 불신의 행위를 하고 있는 순간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지 않는 행위, 할 수 없는 행위들, 거짓말도 할 수 있고요. 우리 안에서 악한 생각이 날 수도 있고요. 그 생각을 즐길 수도 있고요. 다 뭡니까? 불신의 행위죠.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그러면 그 순간 그거는 어떤 건가? 그건 그냥 불신자요. 그 순간 그는 사탄의 자녀다. 믿음이 이런 것이냐? 그것은 이상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는 행위가 발견되지 않아도 우리는 신자로 발견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 네덜란드 교수단은 노아의 방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있는 그 이제 그들이 노아의 그 가족들이 다 이제 잠을 자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방주 안에서 잠을 잤겠죠. 그럼 잠을 자는 그때 믿음의 행위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잘 때 믿음의 행위가 있는가? 믿음의 행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행위 없이 자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하고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믿음은 행위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합당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행위 없이도 보편 신자들은 우리들은 믿음의 행위가 없이 잠을 잘 때 우리가 믿음의 행위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복음을 묵상할 때도 당연히 기뻐하시죠. 찬송할 때도 당연히 기뻐하시죠.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교수단은 이런 예를 듭니다. 방주 안의 노아처럼, 감옥 안의 베드로처럼, 또 모든 다른 사도들과 다른 신자들 똑같이 그러하며 의식 없이 죽어간 그들의 경우도, 그러니까 코마 상태로 믿음의 행위, 우리가 죽어갈 때 기도하면서 죽어가는가, 뭐 찬송하면서 죽어가는가, 참 그런 때도 있지만 그냥 코마 상태로 여러 날 있다가 죽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럼 믿음의 행위 없이 그러면 그들은 그냥 죽은 것인데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것이다. 넣으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행위로서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행위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믿으며 사는 것,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우리 안에 넣으신 이 믿음의 결과로서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넣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믿음을 보는 그 방식에 있어서도 이렇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이 개혁교회가 생각하는 방식은 정말 전적인 부패요. 전적인 은혜. 그래서 믿는 것조차도 우리의 것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는 그런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참으로 부패하여 생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자들, 가까이 할 수도, 오히려 가까이 하기도 원하지 않았던 자들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간절히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자녀됨에 기뻐하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주님께 먼저 드릴 것이 하나도 없사옵고 오직 은혜만 있을 수 은혜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가 믿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감사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